VOA World News.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계획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4일 뉴욕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머지않은 장래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장소는 싱가포르가 아닌 곳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큰 진전을 이뤄냈다면서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루고 있다며 폼페오 장관이 북한 측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개방적이고 훌륭했다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 비핵화를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이 직접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고 내가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비핵화비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과 새로운 접근으로 수십 년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는 데 감사드린다며 미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올해 안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풀 때가 아니라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23일 만찬을 함께하며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아베 총리가 이날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2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만찬 후 기자들에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생겨난 기회를 더욱 강하게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 긴밀히 연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피해 가족들의 바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서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단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중동 우방국인 시리아에 최신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24일 성명에서 2주 안에 시리아군에게 최신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같은 조치는 이스라엘의 공습 여파로 러시아 정찰기가 격추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시리아에서 활동 중이던 러시아 정찰기가 미사일에 맞아 탑승자 15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시리아와 러시아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당국은 또 지중해에서 시리아를 공격하려는 군용기를 대상으로 위성 항법 장치와 레이더 등을 교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쿠바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미엘 디아스카넬 국가평화의장이 23일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4월 카스트로의 뒤를 이어 쿠바의 국가 수반이 된 디아스카넬 의장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바 언론에 따르면 디아스카넬 의장은 24일 열리는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이어 26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디아스카넬 의장은 유엔 연설을 통해 쿠바에 대한 미국의 계속되는 무역 봉쇄 정책 해제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과 비핵화 달성을 위한 특정 시설과 무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 제재 이행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핵사찰이 이뤄진다면 일부가 아닌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낮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를 풀지 않을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화를 이어왔다며 특정 시설과 무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절한 때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 문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거듭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3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이 단 한 개의 핵무기와 미사일도 포기하지 않고 무기 목록을 건네지도 않았는데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 행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보라며 회의론을 일축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이끌어냈고 55구의 미군 유해를 돌려받았으며 비핵화 절차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진전을 이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전을 만들고 있고 이 모든 일은 올바로 나아가는 조치이자 방향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을 현 상황까지 나오도록 압박한 경제 제재는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전 세계에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단 한 개의 핵무기나 미사일도 포기하지 않고 요구한 종전선언과 같은 상응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릴 것인지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제거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미 행정부의 입장은 비핵화 논의를 시작한 이래 바뀌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많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화를 이어왔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특정 시설과 특정 무기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화가 진행 중이고 전 세계를 위해 결과를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양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간 것을 양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분명히 한 것은 경제 제재라면서 이는 바라는 결과를 달성하게 해주는 원동력으로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도 최종적 비핵화를 달성하는 시점까지 이와 같은 제재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고 러시아와 중국도 제재 위반을 못 본 척하는 등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정책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체가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 같은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유엔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많이 대화할 것이라며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개인적으로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려고 시도해왔다며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나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NBC 방송 미터 프레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의 사전 조건을 묻는 질문에 실행 계획을 구축하고 올바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적당한 때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인지하고 있는 북핵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 정직했느냐고 묻자 미국은 눈을 부릅뜨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전 세계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현재 많은 대화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모두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이 절차에 완전히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목표를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경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김정은이 완전히 정직하진 않았다는 뜻으로 들린다는 사회자의 지적을 일축하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고 미국은 인내와 결단력을 갖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에 제시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 제재 이행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헤드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만적인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개인이나 기관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정제율을 주고받는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 선박들에 대해 국적에 상관없이 제재를 가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협력국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과 관련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은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제재를 집행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어트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운송 활동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려 하는 국제사회 공조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가 최근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하고 주시하기로 발표한 데 박수를 보낸다며 이들은 동중국해에서 북한 유조선들의 정제유 환적 행위를 탐지하고 막는 것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캐나다와 프랑스, 영국도 다자간 협조 체제를 갖춘 데 대해 만족한다며 이런 노력에 따라 미국도 안보리 결의가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협조 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이런 불법 활동들을 탐지하고 저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항공기와 수상함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어 올해 2월 발표된 국제운송주의보를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이 주의보가 게시된 웹사이트 주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과 미 해안경비대와 함께 발표한 이 주의보는 북한과의 해상거래에 연관된 개인 등이 제재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선박 간 환적 행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최근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불법적으로 석유 제품을 조달하고 있다며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선박 간 환적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 선박 패트리어트호가 지난 4월 공해상에서 정제유를 북한이 운영하는 유엔 제재 대상 선박에 넘겨주는 장면이 촬영됐다며 더 많은 선박들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 또한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에만 148건의 관련 사례를 추적했다고 확인하고 이를 통해 북한은 80만 배럴의 정제유를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2018년 허용된 상한선 50만 배럴의 160%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연 상한선의 4배에 도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 덕분에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55구를 돌려받았다며 두 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모든 군인 가족들이 지난 8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를 하와이로 돌려받고 이를 환영했으며 희망을 얻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In August, your community and our entire military family received an infusion of hope in the repatriation and homecoming.
매티스 장관은 21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쟁 포로 실종자 기념 행사에 참석해 미국은 실종자 송환과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미군 유해 문제를 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두 명의 영웅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인된 유해 두 구의 신원은 인디애나주 출신의 찰스 맥데니얼 육군 상사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윌리엄 존스 육군 일병이라고 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사랑을 받아온 미군 두 명이 마침내 미국 땅으로 귀환하게 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Two beloved sons of America finally home on our soil. As Vice President Pence said in August.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난 8월 말했듯 이는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두 명의 신원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들 영웅들이 집으로 돌아왔고 편히 잠들기 바란다며 이들 가족들도 마감의 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에서 핵사찰이 이루어진다면 일부가 아닌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완전한 사찰을 수반한 비핵화를 원한다며 제재 이행을 통해서만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불완전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북한 핵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23일 CBS 방송의 일요 시사 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북한에는 여러 개의 핵미사일 시설이 있으며 사찰이 이루어진다면 감시관들이 이 모든 복수의 장소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는 무엇이 비핵화인가에 대한 대화라며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실제로 중단시킬 완전한 검증이 수반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는 긴 대화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승리라면서 아울러 핵 개발 역시 중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한 지도자들이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도 승리라며 이는 영내 평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모두 작은 발걸음이지만 옳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작은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설명은 완전한 검증이 애당초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내포되어 있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기존 주장과 다르다는 지적에 이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는 마치 2주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대화를 하고 다시 만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에 핵무기를 동원하지 않았고 남북한 지도자들이 만나 악수를 할 수 있었으며 평화에 대해 말했다는 사실은 모두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그러나 검증과 비핵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더 많은 대화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목표는 오직 제재를 계속 이행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은 7년 연속 대응 조치가 필요한 유일한 나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관의 금융거래주의보에는 이번에도 북한이 등장합니다. 금융범죄단속관은 21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회원국 등에게 돈세탁과 테러자금 위험 요소로부터 국제사회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대응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공개 성명은 북한과 관련된 금융 확산 위험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도 명시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가 취한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조치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북한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계좌 접근을 불허하고 새로운 계좌 개설과 유지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올해 6월 북한을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했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돼 7년 넘게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라는 2016년 주의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만이 1년 넘게 대응조치가 필요한 유일한 나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의 결정에 근거해 매년 두세 차례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과 합작 사업을 벌이고 있는 개인과 기업이 3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이 입수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북한이 불법 해상 밀수를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수법을 쓰고 있는지도 상세하게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가 20일 자체 입수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북한 금융 브로커들이 해외에서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의 약 300여 기관과 개인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며 북한과 합작 사업을 진행한 의혹도 담았습니다. 이 중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인 젠코와 러시아 국적자가 러시아 사할린에 있는 한 건설회사를 공동 소유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은 석유 해상 밀수를 북한이 사용하는 가장 노골적이며 효과적인 제재 회피 수단으로 지적했습니다. 실례로 지난 4월 북한 유조선 완흥 11호가 해상에서 러시아 유조선 패트리어트로부터 석유를 옮겨 실어 북한 남포항에 하역하는 모습은 미국 정찰 위성에도 포착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자체 입수한 워싱턴포스트도 20일 북한과 관련된 은밀한 해상 거래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 정보당국이 중국 황해 등에서 포착한 불법 환적 사례만 모두 148차례, 약 80만에서 140만 배럴의 정유 제품이 거래된 것으로 추산되는데 정보당국자들도 그 규모에 깜짝 놀랐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여기에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 기업 130곳, 선박 40척을 보고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 외교관들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 기간 중국, 러시아가 제재 이행에 소홀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불법 활동을 벌인 북한 선박들이 추적을 피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상세히 담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정제유를 들여오는 북한 유조선 안산 1호는 시에라리온 국적의 호프시라는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갑판에 페인트칠로 가짜 이름을 새긴 이 배는 지난 6월 남중국해 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 방식으로 석유를 받아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호스를 갑판 아래로 숨기고 일반 화물선인 것처럼 변장을 하는 것도 한 수법입니다. 석탄 운반선인 칼마호는 식별번호와 목적지를 허위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운항 중 위치 추적을 피하고자 교란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숨기기 위해 전자 추적 장치를 끄고 운항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문가 패널은 지적했습니다. 140여 쪽 분량의 대북 제재위원회의 중간 보고서는 애초 계획과 달리 아직 공개되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서만 일부 내용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가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신경전을 벌이며 공개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7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최근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을 압박해 중간 보고서 내용을 수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북 제재위원회 보고서 초안에는 러시아의 제재 위반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후 러시아의 요구로 관련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의 간섭으로 보고서가 더럽혀졌다면서 공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관리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재래식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선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 역량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비핵화 절차에 진전을 보일 수 없다며 핵신고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한 정상이 뉴욕에서 또 한 차례 마주앉아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 정상의 이번 만남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직후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 very, very important meeting because of the recent summit between President Moon and
이어 미한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를 진행하면서 일종의 평화선언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를 모색하는 데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는 매우 까다로울 것이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매우 의미 있는 조치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 남북한 간 국경에 배치된 약 만 문의 북한 장사정포 철수를 주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It's tricky and you have to make sure, for example, when I say the peace treaty track.
이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재래식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야만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무장지대가 무기로 가득한데 이런 선언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와 같이 중요하지 않은 조치만 하려고 한다며 미북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o make progress on the current situation, North Korea has got to be convinced that it's got to do something substantive.
김정은이 미사일 역량 개발을 완성했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미사일 실험장이나 발사대 폐기는 의미 없는 조치라는 겁니다. 아울러 김정은은 일부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은 약속과는 달리 비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핵무력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할 가능성 때문에 11월 미 중간선거 이전에는 김정은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빠른 시일 내에 평화선언을 체결하는데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화선언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Does a condition of peace exist in Korea? I mean, with North Koreans training their people.
또한 북한은 미국이 영원한 적이라고 주민들을 교육하고 있고 북한군 병력은 한국군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 역시 평화선언을 위해서는 큰 규모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이 이뤄져야 하고 앞으로의 주한미군 규모와 미한 동맹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 whole series of conventional force reductions, including discussions about the future of U.S. levels of U.S. troops.
아울러 현재 이런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평화 선언 등 사안을 김정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미국은 여기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평화 협정은 어떤 모습인지 등에 대한 입장을 주도적으로 밝히고. 다른 나라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매닝 연구원은 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관련 시설 그리고 핵물질을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해야 비핵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can't get denuclearization without this is the starting point, which is to give an inventory of his entire nuclear.
북한의 핵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비핵화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과거 인도나 파키스탄의 핵을 인정한 것과는 달리 북한의 핵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파키스탄과 인도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용도로 핵무기를 만든 적이 없다며 북한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Neither Pakistan nor India attempted to build nuclear weapons that could strike the United States.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를 핵무기로 공격할 역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넷 연구원도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 개발을 했다며 일각의 주장처럼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억제용으로 핵을 개발했다면 10개에서 20개 정도만 갖고 있어도 충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North Korea really wants to have a strategic deterrent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y want to have enough nuclear weapons.
그러나 현재 북한은 이보다 두세 배에 달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영변 핵시설 영급 폐기를 언급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1차 회담은 18일 평양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오후 3시 45분부터 5시 45분까지 열렸습니다. 남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북측에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배석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 진행된 1차 회담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역사적인 조미대와 상봉의 불씨를 문 대통령이 찾아줬다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역사적인 조미 대화, 조미대 상봉 이 불씨를 찾아내고 잘 키우고
그러자 문 대통령도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늘도 아주 무거운 진실감으로
전문가들은 1차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경협 등 주로 남북 관계를 논의했는데 대부분이 이미 사전 실무회담에서 합의됐기 때문에 두 정상이 추인을 하는 수준에 그쳤을 것이란 겁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본인들은 이미 사전에 실무회담을 통해서 얘기가 됐겠지만은 따라서 정상끼리는 예비회담이 된 것을 추인하는 결과로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겠죠.
이튿날인 19일 오전에는 백화원 초대소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은 배석자 없이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단독 회담으로 진행됐습니다. 단독 회담은 1시간 10분간 진행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회담을 마치고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표정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회담장에 들어갈 때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담장 문이 열리자 문 대통령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무거운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담장을 나온 김정은 위원장도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잠시 휴식을 취한 뒤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혔습니다.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북한이 영변핵시설 영구폐기 같은 추가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인덕 전 장관은 단독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를 거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절충안이 되는 것이 아마 우리 문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신고 문제 또는 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문제 이런 걸 텐데 다시 말해 현재의 핵 문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북쪽에서 거부한 것이 틀림없다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것은 북한의 핵신고와 미국의 종전선언 등을 맞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핵신고와 검증을 바라고 있고 북한은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등을 바라고 있으니 이를 시한을 정해 서로 주고받자는 겁니다. 앞서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과 미국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17일과 18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한 것도 이 같은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하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들의 창관 아래 폐기한다는 것과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할 경우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를 표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이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 등의 상응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 스스로 비핵화 대상을 정해 자체적으로 비핵화하겠다는 겁니다. 과거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영변 핵시설 폐기는 핵신고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 북한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을 만난 인사의 전원 형식으로 비핵화 의지를 전하곤 했는데 이번엔 최초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담당하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20일 밝힌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그 의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전적 조치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의지를 확인하고 실전적 조치를 이야기할 때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던 텔레비 앞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 그건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이 정도로 그것도 최정상급에서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특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또 북한은 창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과정에서 사찰을 허용하겠다는 것도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언급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한국과 북한이 남북 대화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에 합의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북관계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평양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연설을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합의한 비핵화 방안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거나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 한국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며 그들 남북 정상은 만났고 우리는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We had very good news from North Korea, South Korea. They met and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엄청난 서한을 받았다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것은 사흘 전에 도착했다며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사흘 전 받았다는 김 위원장의 친서가 백악관이 지난 10일 공개한 친서의 전달 시기를 잘못 말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 친서가 있었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올린 인터넷 트위터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담은 평양 공동선언과 관련해 매우 흥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외교정책 수장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19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즉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외부 창관 속에 영구 폐기로 한 조치 등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만날 것을 리용호 북한 외무상에게 오늘 아침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대한 빨리 오스트리아 빈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자는 제안을 북한 대표에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곧 재개될 미북 대화가 2021년 1월까지 완성될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과정을 통해 미북 관계를 변화시키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미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합의된 비핵화 방안이 미흡하긴 하지만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미북 간 대화를 복원시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job of President Moon was really to put the U.S. and North Korea back together.
이제 시선은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남북한의 이동통신협력은 서로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한국의 이동통신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최근 한 대학에서 북한의 이동통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KTCR 부문의 이정진 남북협력팀장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휴대전화 시장이 일관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 KT 개성공단 지사장을 지낸 이정진 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이동통신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어떤 특별한 네.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동통신 회사에 이제 근무하고 남한은 사실 포화된 상태잖아요. 이제 가입자가 이제 뭐 더 이상 확보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인데
네.
이제 북한하고 협력을 하면 좋은 시너지를 내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동통신이라는 이제 주제를 좀 생각해 봤었고 사실 이제 그런데 이제 북한은 좀 체제 안위가 먼저니까 과연 이제 북한 정권이 계속 이 이동통신을 유지하고 성장할 어떤 정책이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가 이제 궁금해서
네.
이제 좀 연구를 하게 됐죠.
네. 그 논문을 보니까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이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일관된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김정은 자체가 이제 경제 개발에 대해서 상당한 그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이후로 이제 그 많은 어떤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도 펴면서 이동통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이제 자본주의적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허용하고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만들었죠.
그 역사적 사례를 보면 대개는 권위주의 정권 체제에서는 이런 것들이 네. 그 체제 유지를 하는데 방해가 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린 나이에 또 권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해야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예, 반대로 네. 상당히 그 일관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확대했단 말입니다. 그 네. 이유를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매년 제가 이제 그 21년간의 10년사하고 노동신문을 쭉 분석을 해봤는데 상당히 좀 이제 인민한테 겸손하게 다가가고 실리를 추구하는 경제 발전
네.
이런 것들을 상당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 또는 뭐 이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높게 나타나는 것들이 아니고 뭐 경제, IT 이런 쪽에 이제 그런 단어들의 횟수라든가 강조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진 게 이제 나오죠.
예. 한국의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최근에 북한의 휴대폰 그러니까 손전화기 사용자가 580만 네. 명을 돌파한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요.
네, 네.
좀 근거가 있는 통계로 보시는지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실사나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제 그 100만 명을 돌파하는데 11년이 걸렸어요. 저희가 이제 95년에 100만 명을 돌파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그 1인당 GDP가 1만 2천 불을 넘었어요. 근데 이제 2011년에 북한이 이제 3년 만에 100만 가입자를 확보하는데 1인당 뭐 GDP가 이제 한 1천 불 수준이잖아요.
예, 예.
명목 GDP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불가능한 일인데, 물론 뭐 시장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가입자가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가입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심카드만 사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입자 확인하는 모듈이거든요. 요것만 사서 휴대폰에 끼우기만 하면 이제 통화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심카드를 구입한 이제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사장하고 안 쓰고 타인 명의로 구하고 안 쓰고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누적 합계가 돼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박사님은 대략 몇 명 정도로 휴대폰 사용 인구를 추산하십니까?
실질적인 사용자는 네. 한 400만 명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제 그 시장화가 되고 그 음성적으로 돈이 풀렸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1000불 뭐 1200불 수준의 이제 경제 수준인데 그 단말기 하나에 1000불씩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북한 경제 구조적인 저발전 상황 또 이제 또 시장화가 있지만 불안전한 시장화잖아요. 뭐 거기서 관료사의 뇌물이라든가 뭐 부정부패 이런 것들 이제 부가 편중돼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입자 이제 절벽의 수준에 와 있는 거지 더 이상 증가하기는 어렵다고 좀 봅니다.
예. 그 앞서 말씀 잠시 하셨습니다만은 이 휴대폰 가입비를 이 북한에서 최근에 또 뭐 달러로 받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동통신을 통해서 정부의 외화 획득이라든가 국가의 재정 확보, 뭐 통치자금 마련 통로로도 북한의 정권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동통신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유연하게 허가하고 있다라는 네.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휴대폰 단말기하고 가입비는 그 안에서 이제 당국에서 직접 판매를 해요.
네.
그게 다 이제 국가 재원으로 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이제 뭐 저도 이제 파악할 수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앞서 북한의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300불, 500불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이나 한국과 경제 격차가 수십 배가 이제 GDP 차이가 나는데 이 단말기 가격은 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그 이게 아이러니죠. 이게 아마 이제 그 시장화 덕분이 아닌가 시장화가 되면서 음성적으로 흘렀던 거. 북한에서 이제는 이제 그 이동통신 체제 아니 뭐 이런 거에 우려를 보기보다는 경제 발전의 기재로 보고 또 이제 그런 돈들이 뭐 통치 자금으로 쓸지 뭐 재정 자금으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경제 활성화 또는 이제 그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또 유지하고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또 한국의 휴대전화 이동통신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네. 그 한국의 휴대 이동통신 시장 좀 소개해 주시죠. 규모가 네, 얼마나 됩니까?
네, 뭐. 규모를 보통 할 때 이제 인구 대비 가입자 수로 하는데
네.
저희 이제 한국은 이미 이제 100명당 123 가입자로 한 사람이 한 개를 넘게 이제 쓰고 있는 거죠. 뭐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제 보수적으로 400만 가입자로 쳤을 때
네.
뭐 한 100명당 16 가입자 정도니까
네.
만약에 이제 긍정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이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은 맞고요.
예.
근데 이제 또 기술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이제 3G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국은 4G를 넘어서 이제 거의 5G 초입에 있는 이제 상태잖아요.
예.
근데 이제 3G 기술은 이제 뭐 이렇게 뭐 멀티미디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이제 유선 인터넷 같은 속도를 제공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지금 젊은층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뭐 미디어도 보고 뭐 파일 업다운을 하기 시작하면
네.
기존 방도 이제 한계에 이르게 될 거고
예.
이런 이제 한계와 니즈가 남북 간의 이제 어떤 기술 협력의 가능성을 높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네. 이 남북 협력이 앞으로 잘 진행된다면 이동통신에 관해서 어떤 협력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또 한국이 지원할 네. 수 있을까요?
이 이동통신은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파생 산업도 유발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그런 이제 어떤 이제 경제 도약 같은 촉진되고 자체만으로도 또 하나는 이제 남북 간의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뭐 교류 협력의 효과를 이제 높이는 이제 매개체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앞으로 그 몇 년이 이동통신에 있어서 가장 남북 간의 협력에 적기고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저는.
아,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이동통신이 이제 이 국제 분업이 보편화되면서 이동통신 단말기가 가장 그 개도국에서 이제 그 핵심 부품이라든가 단말기들을 만들면서 개도국들이 경제 성장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이제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5G를 예를 들어서 북한에 이식시킨서 이제 국제 수준의 이동통신 기술이 상용화가 된다면 북한도 글로벌 밸류체인에 이제 포지션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 과정에서 북한이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부품의 작은 뭐 생산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뭐 초기엔 뭐 폐기물 수거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저는 이제 북한이 뭐 자체적으로 가진 뭐 우주 항공 기술을 활용했던 CNC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융합을 통해서 또 이제 수많은 이제 저 인건비를 가진 노동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제 수준을 맞추는 부품 생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또 단말기를도 뭐 중국처럼 대량 저비용 단말기를 만든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그 북한의 경제 성장도 이끌고 남한 역시 이렇게 이제 그 포화된 레드오션에서 북한이라는 블루오션으로 가서 우리의 마케팅 능력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로 상생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족해서. 네.
네, 지금까지 한국 KT CR 부문의 이정진 남북협력팀장과 인터뷰, 김영권 서울특파원이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 23도. 남포 아침에는 12도, 낮에 23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3도. 중강 아침 6도, 낮에는 19도. 강계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1도, 낮 최고 23도. 개성과 사리원,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고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점차 구름 많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22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최고 15도. 장전,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은 21도. 청진, 아침에는 10도, 낮 기온 20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구름 점차 많아지겠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9월 25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계획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뉴욕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머지않은 장래 김정은 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소는 싱가포르가 아닌 곳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큰 진전을 이뤘지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다루고 있다며 폼페오 장관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개방적이고 훌륭했다며 어떤 일이 일어날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만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에 만나 비핵화를 조속히 끝내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이 직접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고 내가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김 위원장과 한 비핵화 합의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과 새로운 접근으로 수십 년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미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와 성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올해 안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박을 풀 때가 아니라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만찬을 함께하며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아베 총리가 이날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가량 만찬 회동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만찬 후 기자들에게 북한과 관련해 지난 6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생겨난 기회를 더욱 강하게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연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피해 가족들의 바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단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중동 우방국인 시리아에 최신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24일 성명에서 2주 안에 시리아군에게 최근 S-300 지대공 미사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같은 조치는 이스라엘의 공습 여파로 러시아 정찰기가 격추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시리아에서 활동 중이던 러시아 정찰기가 미사일에 맞아 탑승자 15명 전원이 숨졌습니다. 시리아와 러시아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당국은 또 지중해에서 시리아를 공격하려는 군용기를 대상으로 위성 항법 장치와 레이더 등 전자장치를 교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쿠바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의장이 23일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4월 카스트로의 뒤를 이어 쿠바의 국가수반이 된 디아스카넬 의장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바 언론에 따르면 디아스카넬 의장은 24일 열리는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이어 26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디아스카넬 의장은 유엔 연설을 통해 쿠바에 대한 미국의 계속되고 있는 무역 봉쇄 정책 해제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유엔은 쿠바에 대한 제재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쿠바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려면 미 의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가 24일 자정을 기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